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RMB 교회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저희가 맞이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벽이 완공된 후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가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사람을 세우다, 예배를 세우다. 자, 성벽이 완공됐으니 이제 잘 살아가보자. 이렇게 말만 하면 됐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문지기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텐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뭐냐면 예배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한 방식으로 성벽이 다 완공된 후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조직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세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을 세우다 그랬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을 세웠고 또 한 사람, 이름이 비슷한 하나냐라는 사람도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냐라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설명이 뒤따랐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재상은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람과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경외하면서 올바르게 모든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연약한, 시작.
연약한 중에도 마음 다해 성을 지켰다.
네, 연약한 중에도 마음 다해 성을 지켰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이 성을 지켜가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뒤따랐다고 말씀드렸죠.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건축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글에 남겨두었는데요. 말씀드렸죠? 이 성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 땅을 통해 또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저를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 아름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폭,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대로였다면 우리가 참 부족하게만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과 부족과 모자람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요. 7장, 지난주에 이제 7장을 살펴봤는데 7장에는 중간에 길게 이제 인구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에스라 때 나누었던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었고요. 7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7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일단락을 짓다 혹은 일단락을 맺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한 페이지가 이렇게 딱 덮인 것입니다. 일단락이 딱 지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요? 네.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질문해. 막,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 바깥에 나는 상처입니다. 외상이라고 하죠. 그에 반대되는 말을 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 안에 뭐 아픔이 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내상.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과로, 정신쇠약 따위로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상이 있고 내상도 있었어요. 외상은 성벽이 재건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극복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내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삶이 좀 보암직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이 내상이라는 말에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공동체의 마음 속에 어떤 내상이 있느냐, 그걸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8장, 느헤미야 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유명한 에스라가 주도했던 심령 부흥의 사건을 이렇게 펼쳐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들의 내상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겉모습만, 성벽만 딱 재건됐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내면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안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쏙 빠지고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렇게 자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 몇째 달에? 일곱째 달에. 자, 일곱째 달은 7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 첫 달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이야기해요. 일곱째 달, 새해 첫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수문이라는 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근처에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앞에 모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전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자, 어떤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파란 것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미 모여서 수문앞 광장 성전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어느 정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는데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영혼에 허기가 있었던 거예요. 갈증, 못마름, 무언가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가득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주도한 거예요? 백성들이 주도한 거예요? 백성들이 주도한 겁니다. 백성들이 새해 첫 달, 첫날에 다 같이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목마름, 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쭉 살아가다가 아 뭔가 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탄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예배를 좀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서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파해법을 우리가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성벽 재건도 되고 어느 정도 구조나 조직들은 정비가 됐는데 뭔가 살아가는 삶이 좀 이렇게 팍팍하고 마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죠. 이들에게 있었던 내상이 충분히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에스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거기 제가 일부러 파란 글씨를 써드렸는데요. 방금 말씀 여기 보면 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해도 문장 구조가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율법책 앞에 긴 부연 설명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경이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뜻인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 일찍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전에 에스라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제2의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이미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중간에 매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율법책이라고 해도 될 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가요. 에스라가 낭독해 갑니다. 그 내용, 이제 심령 부흥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곱째 달 초월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을 얘기해요. 민간역으로 이야기하면 새해 첫날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딱 섰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왔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 그 성전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이라는 건 대략 6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이 부흥회가 진행이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통곡하고 뭐 이런 일련의 부흥회 사건이 6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부흥회 해볼까요, 저희도? 네. 저도 힘듭니다. 제가 제일 길게 설교해 본 게 1시간 40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밤 10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이씨, 왜 이렇게 길게 그러실 법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바쁜 직장의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정말로 뜨겁게 말씀을 듣고 저도 너무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날이 있었답니다. 예. 네.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6시간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6시간 동안 했는데 여기 또 나와요. 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자, 심령 부흥회가 지금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굳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일이 있고요. 주일 예배 때도 덜어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좌석에 앉아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좀 미안한 거예요. 제 설교를 아이들이 듣기가 좀 지루하고 따분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 초등학생, 심지어 뭐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그 친구들이 놀랍게도 설교를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들어줘요. 그래서 가끔은 고개도 끄덕입니다.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저러다가 목사 할 텐데. 저러다가 목사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튼,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 예배 때, 송경신 예배 때 의도적으로 좀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희가 교회 설립일에 부활주일에 또 총신신대원 가서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때의 장면이 이제 조금 더 묘사가 되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자 어떤 강단에 섰다 그래요? 나무강단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나무강단입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나무로 만든 강단을 애용하시는, 선호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탈 강단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것도 함정이야. 네, 이건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나무가 가장 가공하기 쉬웠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나무강단에서만 설교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이렇게 가공하기에, 그래서 만들기에 편했기 때문에 나무 강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류의 강단을 쓰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나무 강단을 선호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떠니까. 제가 떠니까. 지금 많이 좀 떨림이 좀 사그라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배웠던 송태근 목사님께서도 나무 강단을 선호하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주셨던 넌지시 한번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무 강단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나무강단을 좀 선호하셨어요. 저도 그 뜻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여튼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는 쭉 이제 어떤 인명들이 거론되는데 이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아마도 그 리더십들, 장로들, 그 어떤 이끄는 사람들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5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이에요. 약간 예전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행위 혹은 의식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일련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그냥 설교만 쭉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중간중간에 송축했대요. 근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가끔씩 마주하는 광대하신 하나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송축을 했대요. 중간중간에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가며 계속 찬양을 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의 뜻이 있고요. 진실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의와 신뢰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그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들으시고 때로 뭐 설교도 청취하시고 때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걸 왜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 삶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좀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존재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그 길을 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 어떤 때는 김 목사 설교 괜찮네, 이 성경 말씀 마음에 드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하고 그분께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에게 찬송, 나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다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지금 교육자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큐티에 대해서는 강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매일 성경 함께 큐티 하자. 그리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바이블 키트를 매일 찍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매일매일 삶에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송구여신 예배 때 오시면 작은 선물이 나갈 거예요. 선물이요? 근데 어떤 선물이냐면 교육자들하고 고민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말씀의 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성도님들의 영혼에 또 성도님들의 이제까지의 삶에 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들으시면 경악을 하실 텐데 52개의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암송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이러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외워야 되는 책입니다. 외워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책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에서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쉬운 두 절의 말씀을 뽑았어요. 앞으로도 매주 이번 주에 외울 말씀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두 개의 말씀 카드를 잘 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결국 예배자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부담되시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한 주에 한 절씩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 말씀 외우고 함께 기도하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외워가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레위 사람들의 임명입니다. 예배를 돕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 모두가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나 보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거 아닙니까? 낭독하는데 그 낭독한 말씀이 무엇인지 대번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마치 목회자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뜻을 잘 해석해서 잘 풀어서 우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다. 마치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서 백성 중간중간에 서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여하튼 조금 투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그냥 자기 이야기, 만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성도님들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회자가 투박하더라도, 성경 공부하듯이 느껴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또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게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주고 또 깨닫게 하고 이런 일련의 부흥회가 쭉 일어났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주는 레위인들의 수호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다 울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울게 되었다는 게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꺼이꺼이 울었다는 뜻입니다.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이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 요셉이 사자의 밥이 됐다, 형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때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울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좀 쪼르르 흘렀다, 이 차원이 아니라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떠했길래.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었거든요. 모세의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모세 율법 안에 가득해요. 에스라가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목회자처럼 서서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이 꺼이꺼이 대성통곡하게 됐던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좀 여러 구절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가 에스라는 아니지만 마치 에스라처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이거는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하나님께서 일련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때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지금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있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행했어요? 못 이행했어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접으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짓고 나서 이 심령부흥회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모세를 통해 옛적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건 여기서의 나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이 뜻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레위 사람들이 일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런 말씀을 권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고 후대하셨는지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등으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 우리 모든 조상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실 배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모세 율법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백성의 귀에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홀대하면서 살아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모세 율법을 통해 그 백성 가운데 알려줬던 것이죠.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기억, 그 모든 감정이 교차되면서 꺼이꺼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스스로 주인되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만큼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후회의 감정들, 죄송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감정들이 불붙듯 올라와서 이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영혼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눈물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심령부흥의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방금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슬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예배 가운데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바로 살아갈 삶의 방법이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끝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혈당이 좀 올라가야. 저는 사실 블랙커피 안 좋아하고요. 캐러멜 마끼아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네, 아마도 이제 포도주와 관련된 묘사였을 거라고 봐요.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게 절기와 관련된 거예요. 절기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림 언어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 절만 더 볼게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12절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놀랍게도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사족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백성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예.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우리의 지난날에 허랑방탕했던 모든 삶을 토해내게 해요. 꺼이꺼이 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근데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가져다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꺼이꺼이 울던 사람, 여기 성도인들 중에도 예배 가운데 또 찬양하면서 우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 중에 자주 우는 성도님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쪽에 계신 성도님은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주로 저 뒤쪽을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 뒤쪽에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슬픈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눈이 뻘개지시고 코가 뻘개지시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게 그런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웠던 감정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가운데 딱 개입시킬 때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그 회복,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독대하고 기쁘게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상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말씀 속에서 지난날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죄와 연약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치유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그게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삶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자유와 기쁨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오늘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자유와 기쁨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예수를 전하고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로 인해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합시다. 예수로 인해 기뻐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덮으시고 당신의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한 성도들의 마음마음마다 영혼영혼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다시 한번 불붙듯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아픈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와 기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얼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내 상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눈물이 있을 것이나 그 눈물을 지워주시고 닦아주시고 주님의 시름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충만함이 그 생명력이 우리 아름 믿기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이 건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